이 시간에 우리 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만 높이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주께서 그것을 이 시간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다 복이 되고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신 것이 인생에서 최고의 승리이고 성공인 걸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시간에 나는 부족하고 또 죄인이고 많은 실수가 많고 약하고 하지만 이 모든 게 우리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큰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큰 믿음으로 기도하고 담대히 요청할 수 있고 또 성령 충만하게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의지합니다. 담대히 의지합니다. 난 충만하게 의지합니다. 주 성령이시여 이 시간에 내게 오신 줄 믿나이다. 그리고 나를 다스려 주시는 줄 믿나이다. 그래서 나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할수록 주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나이다. 나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 약한 것들을 내가 약해서 주님의 뜻대로 하지 못한 모든 것들이 다 이 시간에 다 소멸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주 능력 있는 삶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나는 능력 있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깨끗이 못하게 산 거, 순수하지 못한 거, 정말 주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한 모든 것들이 이 시간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여, 나는 주의 마음과 연합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 불결한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과 주 성령님의 권세로 다 불결한 것이 다 내게서 다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나는 온전히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깨끗한 마음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불결한 것들, 남을 미워하는 것들, 용서 못하는 것들, 또 더러운 욕심들 난 다 버리기 원합니다. 다 사라질지어다. 그리고 난 주의 마음과 연합하기 원합니다. 주의 아름다우심과 겸손과 사랑과 이 모든 것들과 연합하기 원합니다. 내게 오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모든 말씀들을 실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네,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 성령님 기도할 때 도와주시는 줄 믿나이다. 우리가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기도할 때 주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은 다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에 의지해서 우린 완전히 용서받은 자로 기도하게 해주셨습니다. 난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다들 우리의 약함들을 주께서 다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품고 이 세상에 나가면은 사단의 그런 더러운 것들과 연합하고 같이 노스렸던 모든 것들 그러다가 또 와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시간에 끊어질지어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진전을 못하게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서 영광스러운 삶을 못 살게 하는 사단이 끊어질지어다. 이 시간 끊어질 때 질병도 끊어질지어다. 사단도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도 떠나갈지어다. 또 많은 치유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치유될지어다. 주여,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살 수 있게 인도하시는데도 우리가 밖에 나가면 못하는 거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의지한 능력으로 살 수 있는 힘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권세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게 주셨습니다. 모든 삶에 먼저 기도하고 성령의 권세로 사는 게 습관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1분만 더 기도해. 주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이 일상에서 더 진전된 모습, 주님을 기억하고 의식하고 믿음으로 일상을 살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1장 18, 19절을 봉독합시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요 두 절이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읽으면은 사람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아주 그런 절수였어요.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소유, 기업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이게 한두 번 하고 되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한 100번쯤 하고 끝내려고 그러니까, 이번에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되는 그 진리가 정착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소유가 됐다 내가. 아 그게 보통 일이야? 아 그럼 끝나는 거지. 그런데 조금 되는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 왕들 보면 마지막에는 그냥 망하는 쪽으로 가는 왕도 있고 또 그냥 자기와 나라와 이웃나라까지 평안히 다 거하게 하는 왕도 있고 그렇게 틀려. 이 다 기업을 다 하나님 안에서 받는데 그 받는 자들의 수준에 따라서 그냥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하나님이 기쁘셔가지고 본인은 원하지도 않았는데 막 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간절히 달라고 기도하는데도 안 주시고 또 그러기도 하더라고. 이제 이 소유의 원칙. 그런데 이제 구약의 사람들도 기업을 죽은 다음에 이렇게 유산을 받는 거 그 개념이 아니고 구약 사람들도 이걸 깨달아서 그냥 소유라는 개념으로만 받아들여요. 그래서 구약의 시편 73편 26절에는 여호와는 영원한 기업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구약 사람들도 여호와를 소유한 그런 신앙. 그러니까 여호와를 자기 내면에 소유하는 그러니까 이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수많은 연단을 통해서 그냥 하나 그 수많은 시편들이 그 다 그 증거인데 많은 고난을 겪어요. 그건 고난 속에서 기도를 해요. 그게 시편이에요. 그런데 막 적이 지금 막 내 목숨을 노리나이다. 나를 음해하고 나를 거짓 증거를 하고 막 죽일러 들고 막 그래서 나는 그냥 아파가지고 막 이가 다 빠지고 막 그런 것까지 다 나와요. 그러나 나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게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소유하는 방법인 거예요. 인간이 소유, 아멘, 받았다. 이렇게 절대 끝나질 않아요. 인간의 영혼과 이 인격체라는 게 많은 연단을 통해서만 받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어김없이 악을 행하는 유다 마지막 왕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과 목숨까지 걸고 하나님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라 다윗의 말 또는 나는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라. 이렇게 구약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이게 다. 그 분들은 기업, 분깃 이런 것이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다. 내 평생에 여호와만 내가 완전히 소유하면 인생 완전히 그냥 끝나고 완전 성공이다 이거야.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누가 온전히 하느냐 이거예요. 전에 하여튼 이 절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근데 이게 좀 이 소망을 다룰 때는 이게 좀 약점이 좀 상상력의 작용에 의존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참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또 진짜로 하는 걸 또 뒤로 미루고 진짜 해석을 또 뒤로 미루고 그랬었어. 이걸 또 제대로 이렇게 한 분들을 좀 별로 못 봤어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소유 자체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 종교인이라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은 종교 자체와 종교에서 하는 역할 책임 또 거기서 하는 수행 능력 그거를 갖다가 잘 지키는 거 그런 거를 소유하는 쪽으로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율법주의자는 율법과 행위 사이에 갈등을 극복하는데 또 더 높은 수행을 향해서 정진하는 사람들도 또 상당히 고급 그런 도덕률 속에서 신과에 거의 근접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며 종교인이라고 그래서 완전히 뭐 완전히 다 훌륭하다, 완전히 다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제 바울도 그 중에서 택함 받은 사람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그냥 어떻게 나갈까 그러다가 쉽게 풀기로 작정하고 나갔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요즘 나누는 기업의 의미는 죽은 다음에 받는 유산을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구 소유냐 그걸 의미한다고요. 그래서 소유. 그래서 우리 영혼은 무엇을 소유해야 되느냐. 우리 영혼은 어디서 왔죠? 하나님께로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했으면 우린 뭘 소유해야 제대로 처음으로 돌아갑니까? 하나님을 소유해야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분깃은 여호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사람의 영의 분깃이 될 수 있지 다른 어떤 것도 나를 창조하신 이 외의 것이 나한테 들어온다면 절대로 나한테 유익하거나 나와 화합되거나 그럴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 자신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시지 않는다면은 인간은 영원히 굶주린 자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인간은 채워진다. 이걸로 우리가 인생 결론을 삼아야 된다 이거예요. 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잡으셨는데 보통 하나님이 잡으신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도 그 손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상호 사랑을 보여야 이게 완성이 돼요. 싫어하는 사람은 소유되지 않아요. 그리고 싫어하는 영 속에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싫어하는 영 속에는 고하질 못해요. 서로 배척해, 성질상. 그래서 서로 원하고 사랑해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소유하는 방법, 이 세상도 사람끼리도 소유하는 방법이나 뭐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묵상하는 게 하나님을 소유하는 방법이라고, 그냥 내가 말한 게 아니고 성경상의 정답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묵상은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이 시편에 나온 다윗의 그 수많은 하나님과의 갈등과 막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이렇게 연합, 동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을 소유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바라보고 계속해서 이제 그를 따라가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잡는 건 우리의 마음이 손이에요, 손. 하나님을 잡는 손은 뭐라고? 마음. 그래서 우리가 순종한다든지 묵상을 한다든지 변화, 하나님께로 향하는 변화가 된다든지, 이게 우리의 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나님과 맞는 거예요. 상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붙잡는 손들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손이라고. 그 손으로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고. 그런데 안 붙잡아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면 그때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여 그러면서 주여 그때서야 그냥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봐. 죽을 고난을 주시면 그냥 살려만 주신다면 그냥 뭐든지 이러면서 그때는 또 외쳐. 그러다가 또 죽고 나면은 한 달쯤 지나면 그때 내가 그랬나 또 그러는 게 또 인간이에요. 그래서 한두 번 연단해서는 안 돼, 인간이. 그냥 또 연단 해야, 소도 없이 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게 돼요. 이 계시록 말씀에 보면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런데 종들이 열심히 그 하나님을 섬기면 그 종들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써있대요. 모르지, 이 세상에서도 진짜 믿는 사람, 성령으로 사는 사람, 아니 가끔가다 그런 사람 봐요. 좀 특출나게 순결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이름이 보이는 거겠죠? 여기서는 그 말씀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거는 주님을 붙잡는 손, 묵상이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 만든다. 하나님은 묵상을 안 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 붙잡으면 연단을 주셔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갖다가 인도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잡을 때 물론 소망을 가져야죠. 소망을 가지라고 또 말씀해 보면은 거기에는 더 이상 죄도 없고 저주도 없고 눈물도 없고, 거기에는 탄식하는 것이나 슬픈 것이나 아픈 것도 없으리니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이제 주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육체의 짐을 벗을 때에는 훨씬 더 우리 자신이 그때서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런 모습으로 이제 돌아가 있겠죠. 그래서 자꾸만 이제 소망은 우리에게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이렇게 이제 알려주신데, 우리가 이제 죽을 때가 거의 되잖아요. 그럼 천국에 있는 먼저 간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야, 조금 있으면 저 우리 친구 여기로 온다. 와, 기다리자. 여기 찬송가에 보면 이런 게 있어.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여기 찬송가 가사야, 이거죠. 거의 이렇게, 진짜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 믿습니까?
네.
뭐,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대답이 쉬운치 않잖아, 이렇게.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그래, 이제 전부 다, 야, 누구 온댄다? 이름 감히 부르면 기분이 좋을래나 나쁠래나. 아, 야, 누구 온대? 와, 야, 모여라. 그럼 모이면 이제, 여기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이제 기쁜, 하, 이제 찬송 같이 부르려고 막 그러는데, 이제, 이 세상을 일찍 떠나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부르기, 같이 가서, 와, 찬송 부르기 전에, 어떤다고?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아냐, 주님 먼저 봐야 돼. 그러고 와서 주님 먼저. 너 잠깐만 비켜. 너 아무리 반가워도 예수님 먼저 봐야 돼. 나의 주를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천국에 가서 그렇게 된다는 거야. 진짜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소유가 다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서 서로 소유하는데 여기서 오늘 말씀의 핀트는 어디에 있냐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 눈을 밝혀가지고 뭘 봐야 되냐면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선 그 소망. 이게 설교를 하려고 이 소망이 이게 좀 막연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유, 번번이 나중으로 미뤘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기업.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런데 그 기업을 받은 사람들, 이제 신약에서는 이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그냥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해변길로 다니다가 애니아가 있으니까 애니아 중풍병자한테 이렇게 손을 대니까 예수님이나 하는 거를 베드로가 하는 거. 그러다가 또 그 다음에 그것도 다비다가 또 죽었다고들 막.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사랑을 베풀던 다비다가 죽은 과부들이 다 모여가지고 전부 모여서 베드로 좀 빨리 불러오라고. 다비다를 다 내쫓고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다비다가 일어난 거예요. 그 예수님이나 하던 걸 하는 거야. 이런 것도 기업의 하나다. 또 우리 바울 사도는 남들이 절대 받을 수 없는 지금 이 에베소서 이런 지식이 어디서 나왔겠어 이게 다. 이게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거예요. 이게 역사 위에서 바울만 받을 수 있는 특성을 몸에 지닌 거예요. 뭐 이 땅 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갖고 3일 동안 그냥 거기에 있었고 아마도 그때 삼중천에 가지 않았을까. 그런 영광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또 재미가 덜 있을 것 같은데 가만히 있자. 그래, 한번 이게 좀 읽어나가면서 봐야 되겠다. 이게 여호수아를 한번 찾아봐, 여호수아. 하나님한테 직접 이렇게 받는 사람이야. 1장 2절에서 5절까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네, 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요? 모세를 섬기는데 모세는 회막에서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고 이제 쉬러 떠났어. 떠났는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다고? 여호수아는 안 떠났어. 회막에 엎드려서 계속 기도를 한 사람. 마치 모세의 그냥 분신처럼 모세를 섬겼어. 자기는 없고 모세만 있었던 사람이야. 그건 완전히 하나님에 사로잡힌 사람이야. 모세는 떠난 이제 회막을 떠나서 쉬러 갔는데 여호수아는 떠나지도 않았어. 회막에서. 그러니까 모세의 이제 후계자로 하나님이 삼으셨는데 이 보통이야 이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어휴, 이것처럼 난 멋있는 말씀이 없는 줄 알아. 삶에서 내가 발부분 다 내 땅이 된다는데. 여호수아는 뭐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여호수아 것이라는 거야. 이게 완전한 기업이야. 서로 완전한 기업. 우리도 좀 비슷하게 됩시다. 이렇게. 이왕 한번 믿는데 그렇게 한번 안 하고 그냥 끝까지 엉성하게 하지 말고.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그 북쪽으로는 유브라데스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다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어휴, 아니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소유고 대적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꼭 없지. 이게 기업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단지 그거를 누리는 거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 그 다음에 기업을 잘 섬긴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래도 다윗. 사무엘하 한번 찾아봤어요. 8장. 이 사무엘하 8장은 다윗이 소원했던 하나님의 법궤를 드디어 한번 실패했다가 다시 법궤를 딱 들여왔어. 하나님을 소유했어. 그렇지 않아도 이제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는 이런 언약이 돼 있지만 한번 실패했다가 다시 법궤를 궁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전을 짓고 싶어서 막 그런데 여기 봐 조금만 읽는데 2절부터 다윗이 얼마나 승리를 하는지 한번 쭉 읽어나갑시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에게 땅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들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로브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달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게 둠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도 계속 나오죠. 이렇게 여호와를 소유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이거 근심 저거 근심 막 그러죠. 그럴 때 여호와 소유했는데도 그렇게 될까요? 주님이 내 안에 충만했는데도 뭐가 안 되고 뭐가 궁하고 뭐를 가져야 되고 그렇게 될까요? 우리 앞에 당할 자가 실제로 없습니다. 아무도. 완전 승리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여호와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 기업, 여호와의 기업을 소유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읽어봐. 전부 다 다윗이지. 그전에는 이스라엘이 그냥 북쪽 혼대 얻어맞고 서쪽 혼대 얻어 남쪽 혼대 얻어맞고 매일 끌려다니고 얻어맞고 그러다가 일단 여호와가 법궤가 다윗의 궁 안에 딱 들어오자 이게 이제 갑자기 그냥 주변이 전부 다 그냥 다윗의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가 됐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온전히 소유하고 주님과 함께 산다면 실제 삶이 어떨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뭐 조금이라도 뭐 이거 저 뭐가 부족함이 있겠어요? 보는 길에 한번 더 봐. 열왕기상. 요 우리가 옛날에 다 공부한 거지. 4장 20절부터.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는 음식 가는 밀가루가 30고류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류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비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네, 그것까지. 그냥 읽으면서 다 알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지역이 다 같이 이게 먼저 개혁 이전에 그 번역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거하였더라. 그땐 또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주변국까지 다 평화롭게 사는 거야. 통일을 해가지고 솔로몬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하시고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어쨌든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체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건 뭘 했다고 이런 거를 하나님 앞에 하는 건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이게 또 뭐 지혜를 또 주셨는데 29절서부터 33절까지만 봉독합시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삼천 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천다섯 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34절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될 때 다윗의 수많은 아들들이 그냥 정치적인 굉장한 위험 가운데 있었어요. 왕위권이 잡히기가 참 어려웠죠. 그랬을 때 그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달라.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 다른 거 자기가 꾀가 많아지 아니야. 하나님 지혜, 하나님하고 같이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수도 부도 구하지 않고 나라를 잘 다스릴 지혜를 구했구나. 그러시고 이 솔로몬 시대에 있던 주변 나라들까지 다 평화를 누리고 나라는 너무나 부강하고 그래서 그 표현이 그 당시의 표현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연히 거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이게 하나님 안에서 거한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실제. 또 그런데 또 실제 이야기도 있어요. 이스라엘에 보면 이스라엘 말기에 여호아하스 나이 20세 왕이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고 나와. 또 여호야김이 있었는데 그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또 여호야긴이 있는데 그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옆에서 가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 또 선지자들을 갖다 가두고 죽이고 막 그리고선 바벨론에 대항을 해서 여호야긴이 제일 처음에 바벨론에 붙잡혀간 왕인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이 있었는데 시드기야 하나님 앞 하나님의 뜻과 에레미야 선지자를 가두고 거역하고 자기 뜻으로 이제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해수로는 3년인데 한 2년 얼마가 됐는데 그동안에 예루살렘 성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쉽게 바벨론도 함락을 못했어요. 그런데 함락을 해놓고 기다리는 거죠. 이제 왕이 느부갓네살이 거기에 있은 게 아니고 그냥 지키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다 이제 식량이 떨어지니까 이제 뭐 결국 굶어 죽게 되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이제 비밀 통로로 도망을 갔는데 결국 아라바 지역에 가서 붙잡혀 가지고 다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다 처형 다 목을 잘라 죽였어. 그리고 시드기야를 두 눈을 뺐어요. 그리고 천한 저 노예들처럼 손을 묶어서 사막을 그냥 말에 묶여서 끌고 갔어요. 왜 그랬냐? 그들도 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약속받은 왕들이야. 적어도 이스라엘의 왕들인데 하나님을 진노케 한 왕들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말씀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대해서 너희 눈 마음의 눈을 밝히사. 눈 밝혔습니까? 네. 말씀으로 밝아졌습니까? 네. 네.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성도 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얼마나 풍성한지 그거를 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핵심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뜻을 이제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 만드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손, 묵상이 일상적인 모든 것에서는 묵상이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 만듭니다. 묵상을 하면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들은 묵상을 하니까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또 순종하면서 또 변화를 겪고 주님을 이렇게 따라하는 건데 우리 일상의 삶을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면 기뻐하시지만 계속 그 자리에 있든지 속에 다른 음모가 있든지 다른 거를 더 다른 데서 뭘 찾으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 조금이라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유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기업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지 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오늘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로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의 손이 주님을 놓지 아니하고 매일 한 걸음씩 가까이 가는 자가 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님을 소유합니다. 더 가까이 갑니다. 주님이 나의 소유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온전히 산다는 게 무엇인지 날마다 새롭게 더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두 손 들어보세요. 주여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마음의 손으로 주를 날마다 붙잡겠습니다. 주여 난 주 앞에 나갑니다. 내 마음의 손이 주를 놓지 아니하고 날마다 더 가까이 가며 주의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네, 손 내려도 되고요. 자, 기도합시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다 주 앞에서 마음의 원인으로 돼 육신이 약해서 못한 모든 것들을 성령께 의지하여 다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주님을 기뻐하며 마음으로 주께 순종하며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께 묵상하며 주를 닮아가며 주를 온전히 더 소유하기를 내 인생의 소망이 주를 더 온전히 닮아 온전히 소유하는 것으로 목표를 정하게 하시고 일상에서 주께 가까이 가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은 다 2차, 3차로 돌리고 오직 첫째 목표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데 두게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주님께 드린 11조 또 선교원금 감사한금 드린 가족들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올 때에 기억하고 드린 가족을 기뻐하시며 은혜를 주시며 이 시간에 그 가정을 살펴 감찰하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기 위한 날마다 정말 그렇게 맹세하고도 매일 못하는 거 한 번이라도 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묵상하는 마음에 주님을 소유하는 주님을 마음으로 붙잡는 묵상을 내일 아침에 꼭 할 사람 손 드세요. 주님 내일 꼭 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꼭 소유하게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